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아드님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때로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드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거둔 것과 같은 전도의 성과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헬레니즘 문화권에 드는 사람에게나 그 문명권에 들지 못하는 미개인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기쁜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애타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먼저 유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만한 것은 너무나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하나님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탄한 대로 빠지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우상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욕정에 빠져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데에 그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버리고 그것 대신 거짓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다른 여자들과의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부끄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저지른 망측한 짓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네의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욕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살기와 다툼과 사기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그만하며 잘난 체 합니다. 그들은 온갖 악한 짓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들은 분별력도 신의도 따뜻한 마음씨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계속하여 저지를 뿐 아니라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합니다.
There's a lighthouse on the hillside that overlooks life's sea. When I'm tossed about, it sends out a light. So shines in darkness now is safe that lead us hom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my ship would be no mor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Everybody that lives about us said, tear that lighthouse down, for the big ships don't sail this way anymore. There's no use of it standing round. And then my mind goes back to that stormy night when just in time I saw the light. Yes, the light from that old lighthouse that stands up there on the hill.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 mocks our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tell me, where would this ship be?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좀 길이 온 맘 다해.
역대지상 제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들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이다. 예후스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게바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들로서 게바 주민을 마나하스로 사로잡아간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게라가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평지에서 자기 아내 후신과 바하라를 내보낸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 호데스에게서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강과 여우스와 샤가와 미르마를 낳았다. 이 아들들은 그들 가문의 족장들이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하를 낳았다. 엘바하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인데 이 세멧이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알론에 사는 가문들의 족장으로서 이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다와 아락과 예달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브리아의 아들이다. 스바다의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엘바르 아들이다. 야깃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리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리아와와 시므라스는 시므의 아들이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니아와 이부디아와 분우엘은 사사가 아들이다. 삼스레와 스아레와 아달랴와 야하레시와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여호함의 아들이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아래로 수르와 기스와 바할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는데 이들도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닥과 예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며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호아다를 낳고 여호아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엘라하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긴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난이다.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이다. 아셀의 아우 예색의 아들은 맏아들이 울람이고 둘째가 여우수이고 셋째가 엘리벨렛이다. 울람의 아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모두 150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베냐민의 자손이다.
주의 보혈 그 나이며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높여달라는 자세가 아닌 지극히 낮은 기도의 모습을 본삼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출발이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다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 출발은 당연히 지난 시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복음 중심의 삶을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기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권한,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의 권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집사로서의 권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의 권한, 이 모든 것은 사실 복음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얻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일곱 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5회 쓰여지고 있는데 20절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역시 20절이고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이고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19절 말씀과 여러 사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22절의 말씀이죠.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22절입니다.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얻고자 라는 말 또 하나는 취하다 잡다 라는 말인데 영광을 2회 말하고 있고 썩어질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로로 탄다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복음으로 인한 겸손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종 취급당해도 좋다는 그런 바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얻으시는데 오히려 장애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총으로 이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거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희생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2장 13절에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역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어떤 종교적 규율 아래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복음을 만나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바울처럼 겸손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도 복음에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상반절인데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4장 10절이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23절을 상반절인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했습니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또 삶을 바쳤음을 봅니다. 어떤 일보다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 하반절에 했는데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참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속에 나를 맡기고 또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말이죠. 세 번째로는 24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먼저 다름질을 하라고 하는데 신앙의 무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일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훈 운동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진리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도 그렇습니다. 모두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겁니다. 상을 받는 한 사람이 요점이 아니라 모두가 상을 목표로 하는 선수와 같이 훈련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절제하라고도 당부를 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하늘에 두고 땅은 거쳐가는 경유지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하늘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영원한 목표를 위하여 땅의 모든 것을 절제하라, 줄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 쉬는 것, 잠자는 것, 세상의 영광을 위한 모든 도전을 절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권면도 주고 있습니다. 적수를 분명히 알아야, 싸워야 될 적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수는 늘 자신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스승인 바울도 긴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소홀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도인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답변은 당연히 기도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인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도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은 기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캐티스버그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은 지금도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많은 국민들의, 세계 사람들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이런 원리는 사실 환원정신, by the Christ, of the Christ, for the Christ, 또는 by the gospel, of the gospel, for the gospel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권에 관한 것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다름질을 지속하는 것이며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에도 긴장이 필요한 경성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 바울의 각오와 결심을 우리 삶 속에서도 실천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맘속에 잠들어
주 항상 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6절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5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공의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을 개정하는 분들의 많은 노력과 기도와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에게 공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표현은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새겨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공의와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는 옳은 행실을 가리킨다고 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옳은 행실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라고 한 잠언 11장 6절 상반절 말씀은 신약시대에 주어진 계시와 종합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옳은 행실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의 경우는 양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선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이 시대에도 옳은 행실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심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던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를 맞이하면서 분명해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충분히 뼈저리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의로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길게 드린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옳은 행실을 통해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옳은 행실을 통해 자기를 건지고 천지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가슴 벅찬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옳은 행실을 열매로 맺으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과 결과가 바뀝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올바른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악행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덫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떵떵거리는 악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피할 수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장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용감한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죽음과 함께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존재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네, 악인의 말은 파괴적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데 지식은 부당하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머리만으로 믿는 신앙,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실천이 결여된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은 아직 제대로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탄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태도가 없으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결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내 의인과 악인에게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볼 때 공동체는 기뻐합니다.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해지지요.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적인 연약함이라는 측면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력의 멸망을 소망해야지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잠언을 꾸준히 읽다 보면 나중에 만나게 될 말씀입니다만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다시 잠언 11장 11절로 돌아와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번역한 분들은 정직한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염두에 두고 축복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성읍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로 튼튼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11절 하반절부터 특히 지목하여 강조하는 것은 악한 자의 입이 지니는 위험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세워놓은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고자 소망하는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입을 신중하게 여는 사람이 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삶은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피조물로서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갖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귀한 발자취를 생각하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